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 같이 예배를 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거나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순간에 우리 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이벤트로 인해 우리 삶에 영향을 받고 그럼에도 인해 우리의 시각이 새로운 시점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한순간을 통해 결코 같지 않은 인생 이야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몇 년 동안 before에 참석했거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보시던가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세상에 뒤집어졌을 때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첫 교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이 그룹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그룹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그룹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는 것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보고 사흘 만에 폭발적이면서 세상이 거꾸로 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삶에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영에 의해 사는 사람들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천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예가 됩니다.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의 성격도 틀리고 삶의 방법도 틀리고 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도시에서 실시간으로 살았던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의 어떤 역할의 대표이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몇 세기 동안 지내오고 우리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이 문화를 보면 우리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같은 반응과 같은 역할,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세상에 하고 있는 지금 우리 세상에 하는 것 안에 한 캐릭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통찰력을 수집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묻습니다. 내 자신이 이 뒤집어진 바로 된 세상에 어떤 캐릭터인지, 내 자신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것과 응답을 보고 어떤 캐릭터와 가장 가까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의 말씀이 진실화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캐릭터가 우리 자신인 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이 글을 쓴 작가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체험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도전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한 후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혀놓았다. 이 장면은 이 사람에게 매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에 가서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매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것은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을 힘을 얻어서 벌써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의 당연한 이유는 구걸한 남자가 힐링을 받아서이지만 베드로가 이 남자에게 위험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힐링을 받은 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여기 성전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온 것이지 하나님의 움직이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음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중에 매일 성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놀랐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이야기를 연결해 줍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이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여기 이 장면을 보면 사도들은 군중에게 연설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길 보십시오. 사도들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춤추는 것, 그리고 유행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인기 있는 식당을 가려고 하는 것, 따라가는 것, 여러 가지 움직임과 흐름이 있지만 감옥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따르는 것은 보기 힘듭니다. 이런 위험 있는 움직임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에 진실이 있고 현실이 있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세상이 바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이때 체포당합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장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서 세워 놓고서 물었다. 그때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길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고발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 사실을 알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 사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명확한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4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길 보십시오. 사도들은 사도들을 체포한 사람들은 그들이 본 것을 거짓 증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았던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의 평안함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보냈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지를 모든 시간과 모든 문화에서 산 것에 대한 응답의 대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역할 또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에 어떻게 속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에 속하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열, 혼란자, 방해됐음. 분열, 혼란자, 방해됐음. 여기 먼저 우리가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열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믿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분열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주위에서 흔들려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고 그들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뜻에 기대고 그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현실이 분열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열되었습니다. 체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열이 됐습니까? 그들에겐 전에 살았던 방식의 삶도 있는데 그들의 삶을 분열되길 허락했고 변화되길 바랐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분열된 사람은 힐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겐 그자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누가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오고 앉아서 구걸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제는 40살이 넘었다고 나와 있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었고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기대와는 달리 그의 인생을 바꾸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는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으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자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자를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분열되었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인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능력 밖 위에 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분열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힐링을 받는 남자는 성전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분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에 매우 집착하고 하나님의 눈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의 기회나 공간을 제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떠오르는 해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힐링이 필요해도 그 필요함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자가 경험한 분열을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혼란자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흔들 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인 인물은 여기에 바울로입니다. 바울로는 수줍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주었습니다. 바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힐링을 전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자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바울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로가 말할 때 사람들이 인생을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로가 유사소통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쓰임을 밖에 바쳤습니다. 혼란자는 현실의 변함을 가지고 오고 부족함 때문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방해를 보겠습니다. 방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귀찮게 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방해라는 뜻을 알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을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썼습니다. 5,000명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괴롭게 생각합니다. 이 사실에 여기서 짜증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짜증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단체와 문화, 엘리트 사람들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이 그들의 삶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회 위치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사회 위치에 상관없이 불의를 맞대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명확하지만 상당히 좁은 선택권을 남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캐릭터입니까?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은 짜증이 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COVID-19, 그리고 정치, 아니면 소셜미디어,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새로운 와인에 새로운 가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실 때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하시길 하시는 공간과 마음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